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투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봤습니다. 영상으로 투구 경기를 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투구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막 달려 나오죠. 코심을 막 이렇게 내뱉으면서 달려 나와서는 뭔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소는 경기에 나오기 만 24시간 전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좁은 공간에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나옵니다. 또 좁은 통로를 통해서 막 뛰쳐나오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지 뛰쳐나와서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빛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흔들리는 물체를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돌진을 해나갑니다. 소는 그와 같이 그 흔들리는 그 분홍 천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투우사는 그 분홍 천을 몇 번 흔들어 보면서 소가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소의 성질과 소의 뿔의 각도와 또 어떻게 들이받는지를 몇 번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소에 관해서 파악을 다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 있는 그 소는 아무리 화가 나서 돌진을 한다 할지라도 투우사에게는 노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노력감으로 전락이 되어서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그리고는 숙련된 창을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 사람이 나오죠. 손에 두 개의 창을 들고 한 번 꽂으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 창을 등에다가 깊숙이 꽂아 놓습니다. 총 여섯 개의 창을 등에 맞게 되죠. 그리고는 손은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그 붉은 천, 그 분홍천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투우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붉은 천을 들고 있는 투우사가 손에 긴 칼을 들고 있습니다. 몇 번 더 소를 농락을 합니다. 소는 자신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그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붉은 천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힘이 지쳐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두 뿔 사이에 그 투우사의 손에 들고 있던 긴 칼이 놓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투우사에 의해서 그 긴 칼이 목에서부터 심장까지 깊숙이 박아 놓죠. 그러면은 그 소가 두 발을 앞에 구부러뜨리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그 소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소의 역할을 하고 싶느냐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이 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이 사람을 놀이개감으로 가지고 노는 방법이 딱 이와 같습니다. 사탄의 손에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분홍 천이 들려 있습니다. 이 사탄의 붉은 천을 흔들면서 오라고 흔들고 있으면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분노의 물질이 솟아오르면 분노가 솟아나고 폭력이 나오고 폭언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반응, 이것이 사탄이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투서를 향해서 돌진하는 소처럼 우리가 반응을 할 때가 많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능숙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 붉은 천을 흔들면은 우리가 반응을 하고 흥분을 하고 그리고 돌진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돌진을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화는 나 있지만은 사탄의 노리개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등에 창 6개가 꽂혀서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애를 쓰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쉽게 무너져버리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쉬쉬하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걸고 넘어질 것이고 붉은 천을 흔들면서 우리를 하여금 달려와서 부딪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걸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는데 최고의 걸림돌로 계속해서 이것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뭔가 성숙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붉은 천이 나타납니다. 이 사탄이 이 붉은 천을 흔들면서 우리를 자꾸만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들이받아라고 하는 것이죠. 돌진해 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머리에 두 개의 뿔을 가지고 그리고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들을 잘 상대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실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가 들이받으면서도 옆에 사람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붉은 천만 보는 것이죠. 속는 것입니다. 주로 누가 이제 이 붉은 천을 들고 흔드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아내도 남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건드리면은 반드시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 남편을 향해서 이 붉은 천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서로가 조심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도우면서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앞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린아이 성도죠. 그러나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되면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붉은 천이 흔들리는 곳이 보이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수 있죠.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주춤거리면서 이 발을 앞에 딱 디디고 끌려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탄이 붉은 손을 들고 이렇게 흥분시키면요 바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등에 창이 6개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신앙생활 원점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리고 후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늘 두 손을 들고 물론 두 손 들고 주말을 받게 하시는 나 어디 가겠습니까?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모습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만 머물러 있다면 원점에 머물러 있다면요 10년 전에 대화하든 말하던 모습과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흔들고 있는 붉은 천에 반응을 해서 창에 등에 창이 찍혀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일주일 전과 오늘은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성숙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라.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사가 아무리 붉은 천을 들고 흔들다 뛰어오라고 이렇게 막 흔든다 할지라도 반응을 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읍시다. 제발 좀 죽읍시다. 왜냐하면 죽어야만이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으면 제발 좀 이 두 발 좀 뻗댕기지 말고 막 달려가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그렇게 성도가 변화가 되어 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리가 성숙하려고만 하면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가서 기도만 합니다.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다가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방언도 터져서 막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가지고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오면요 그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사탄이 주는 이 붉은 천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속 터지게 만드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은혜 받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켜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이 작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근데 그것을 다 쏟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곳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붉은 천을 흔들면서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덤벼들 수 있도록 돌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응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해도 했던 이 모든 것 전부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 사명을 받으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쏟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붉은 천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런 아마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 될 만한 인격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끌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셨죠. 신앙의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왕의 자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에게도 아직까지 덜 성숙한 인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이름도 조금 그렇죠.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양털을 깎았습니다. 1년 동안 양을 이렇게 키우면서 양털 깎는 그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양털을 깎는데요. 때로 두 번 깎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잔치날입니다. 양을 많이 잡습니다. 고기가 풍성하고 떡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거인들도 들러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윗이 그때 군사 10명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얻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가족에 딸린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죠. 광야에서 굴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6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10명을 보내어서 그들 손에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중하게 그 나발에게 인사를 했는지,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발이죠.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요, 얼마나 많이 기대하면서 10명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떼들을 칠 때에, 사실 그때는요 외부에서 약탈자들이 많이 와서 양떼를 잡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막아주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이 이들에게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늘 보호하면서 도와주고 함께 지내면서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요 잡은 고기와 떡과 과일들을 풍성하게 잔뜩 챙겨주는 법입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이 나발이 이름 그대로 참 나발을 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 종들에게, 10명의 군사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그 주인에게서 도망을 쳐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이 있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좋은 날에 왔으면 그냥 좀 좋게 해주지. 예를 갖추어서 요청을 하는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모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쳐 나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친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기분이 나쁘죠. 지금 사탄이 다윗을 향해서 붉은 천을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돌진해 오라는 것입니다. 발끈하면서 일어나서 달려가서 칼로 치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탄이 그 붉은 천을 들면서 흔들면서 다윗을 이렇게 요리를 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성숙한 성도라면 이럴 때 기분이 나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나발이 불었던 말 중에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 말이 그만 다윗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에 깊이 상처를 받고 당장 발끈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00명은 남겨두고 소유물 가운데 두고 400명 너희들은 칼을 차라. 그러면서 당장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분을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나발 너에게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여버리겠다. 분노에 차서 다윗이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 죽일 테니까 만약에 안 죽이면은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이 흔들고 있는 붉은 손에 다윗이 엄청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죽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는 분노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천을 보면서 다윗이 분노해서 달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나발은 또 나발에게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윗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탄이 던지는 창에 의해서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흥분해서 돌진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창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귀에 잔뜩 고기와 먹을 것을 싣고 와서 지혜롭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살육하는 사람으로 살육자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이요.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고개를 잔뜩 씻고 와서 이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제게로 돌리십시오. 내 남편 이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와 더불어 말씀하지 마시고 저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이 모든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게 속에 고이 안겨져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살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비가일이 정말로 지혜롭게 다윗에게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약에 살인자가 되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다윗의 광야 생활이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영성들 다 무너뜨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분노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조심조심 나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요, 아비가일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 주며 또 내게 복이 있을 주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붉은 천이 흔들릴 때에 이런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다윗이 돌진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멈추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망칠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 사회 유명한 인사들이요. 그 한 번의 실수를 참지 못하고 그 실수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명성들과 그동안에 쌓아왔던 인격들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고스란히 짓밟혀지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천을 흔드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붉은 천을 흔듭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숙하죠. 이제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다윗을 향해서 사탄이 또 다른 붉은 천을 흔듭니다. 그때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 얼마나 수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섬긴다더니 꼴 좋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해 있는데 갑자기 저 언덕 너머에서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돌멩이를 밑으로 막 굴리면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그렇게 막 위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죠. 사울 왕의 족속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에 남아 있는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을요 선대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논도 밭도 다 찾아주면서 선대했죠. 잘 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어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시므이가요, 살인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막 그럽니다.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얼마나 억울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장군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들은 혼자서 몇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장군들입니다. 요압 장군도 있었고 아비세 장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옆에 있던 이 장군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죽은 개가, 개 같은 몸이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내가 당장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막 흥분하고 있는 옆에 있는 장군을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흥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달려가서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 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는 저주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그 욕을 내가 다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죄인이다. 나는 저주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다윗이 흥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저주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죽이겠다고 옆에서 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비새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성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다음 말은요, 참으로 의미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실은요, 다윗도 마음속에서 원통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울왕을 죽였는가? 내가 언제 사울가의 자녀들 내가 선대하면서 좋게 대주었었는데, 선을 행해주었었는데 왜 내게 저 사람이 저주하는가? 사실은 마음속에 다윗도 원통함이 일어났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꾹 참았습니다. 왜?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는 그 원통함을 마음속에서 꾹 참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발끈하고 일어나서 죽이라 그랬으면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으로 갚아줍니다. 바로 이 다음에 있을 전쟁에서 다윗이 압살롬, 사실 잘못했으면요.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 전략을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전략을 쓰게 합니다. 다른 전략. 그래서 그 전략 때문에 이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사탄이 흔드는 붉은 천에 반응을 하지 않고 참으면은 주께서 이와 같이 선으로, 그것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것이죠. 이 일은요,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금 왕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탄은 천을 흔듭니다. 이번 주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길에 반드시 천을 흔드는 요놈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성숙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영성,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또 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서 자신이 흔드는 붉은 천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탄은 안달이 납니다. 때로 남편이, 때로 아내가, 때로 자녀가 그 천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죽읍시다. 죽읍시다. 그때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원통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 이거 바라보셔야 돼요. 주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열린 문을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읍시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반응하면은 내 등에는 사탄이 던지는 창이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면은 우리는 더 성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천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는 그때는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살살 흔들면서 우리를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반드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데 걸림돌, 이 걸림돌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반드시 이 길을 우리들에게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전 괴로우면 하나님께 다 나와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무섭게 박해를 받고 있던 아주 끔찍한 상황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분은 참 성숙한 성도입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마음껏 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